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와 관련이 있는 우리를 찾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보고 있으며 몇 주 안에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본 이것은 이 레위기는 종종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구약은 상징주의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저는 고대 히브리언들이 문화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언들은 단어 기반 문화 대신 이미지 기반 문화를 가졌습니다. 즉, 그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동원하게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단지 무언가를 포인트하는 것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물건, 의식, 관계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사진 같은 것을 이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림, 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을 포인팅하는 것이 깊고 심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알고 싶으면 난 이렇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천 단어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리즈의 경우 3개나 4천 단어의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우리 서비스에서 매주 설교할 때 그만큼이나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사진, 또 다른 단어로 우리가 찾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바랍니다. 성경에 계시면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찢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네, 따라서 레위기 24장은 특별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아이름은 성막, 즉 만남의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램프스탠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가장 잘 알려진 상징 중 하나입니다. 여기 램프를 보면 7개의 분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램프를 자세히 보면 각 지점의 맨 위에 촛대가 아닌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에는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는 등불을 계속 태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종류의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어떻게 오랫동안 아이콘이었다면 이 사진은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다양한 것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질문은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삶에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앞서 보면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비공식적이며 배후에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상에서 그는 이새의 집에 와서 그들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가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상징적이거나 하나님의 영과 동의어라는 것을 배웁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지도자,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십니다. 기름과 영은 우리가 흔히 먹는 땅콩과 땅콩버터와 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디어가 신학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네, 그러므로 작가는 여기 레위기 24장의 이미지와 기름잔을 빌리고 있습니다. 여기 작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으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이 램프 스탠트처럼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게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이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게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네, 여기 로마서 8장부터 9절, 11절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당신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가 얻는 영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여러분을 더 많이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시 램프와 기름과 여러분의 성령은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영으로 채워진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은 그의 출발과 승천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은 부활절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는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여러분 힘, 파워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은 힘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힘이 있는 차 아니면 커피를 마시려고 하고 또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힘의 이유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힘을 위한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또는 팔 레슬링 경기에서 게임을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레위기 24장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힘은 여러분의 이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깥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지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이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계가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여 숨겨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서진 세상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망가졌고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우리가 비틀고 글을 쓰고 숫자를 쪼개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독특하고 재능 있는 당신, 우리 모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컵처럼 그 램프스탠드 위에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채워지는 잔은 우리가 끊임없이 채워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지금까지 한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부는데 왜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빛은 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창세기 1장은 어떻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어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둠 속에서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또 다음을 보십시오. 여기 시편 119장의 10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램프이고 그 램프는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내 길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의 빛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서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과 빛에 대해 잘 알고 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빛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은 빛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빛을 크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빛은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일입니까?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돌아가 몇 분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단어가 다른 단어와 함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텐드, 돌보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부는 램프를 돌봐야 했습니다. 램프를 돌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태인 전통은 사제가 하루에 두 번 등불을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램프는 각 기둥 위에 기름이 있는 컵에 심지를 통해 심지를 통해 그들이 올리브를 부었을 때 기름을 빠져나가는 데서 빛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를 사용됨에 따라 심지가 일부가 타결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돌아와서 심지를 다듬고 죽은 심지를 잘 치워야 합니다. 왜일까요? 심지를 돌보지 않는다면 불은 더더욱 약해져서 나중엔 램프가 꺼질 것입니다. 램프 스탠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상징한다면 심지를 다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은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즉, 우리는 삶에서 죽은 심지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집중을 잃습니다. 아마도 일에서 집중을 잃고, 아마도 돈으로도 집중을 잃고, 아마도 관계 때문에 집중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은 심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수년에 걸쳐 한 번 이상의 대화가 심지를 다룬다는 것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계절, 그 계정을 모닝콜, 웹컵콜이라고 부르거나 그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모든 고난이 징계의 한 형태라는 거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의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서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주제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어려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심지를 조금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지상의 좋은 아버지와 비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려운 길을 찾도록 해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쪽으로 우리의 빛이 훨씬 더 밝게 빛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부모님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힘들으셨습니까? 공감하시겠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밝게 불타오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심지를 다듬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레위기 24장의 등잔대와 같이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이디어입니다.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인 어둠에 대해 잠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잠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어둡죠? 지금 어둡지 않으면 약간 어두운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어두운 곳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둠에 대해서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곰이 돌아다녀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토크쇼를 몇 번 보셨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을 보셨나요?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의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포격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이야기하고 보일 수 없는 곳에서 서로 의견을 던질 때 진정으로 어떤 의견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으니 우리는 빛 가운데 걷고 우리는 빛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빛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의 별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밝다, 아니면 너무 많다라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유치원 때 종이에 별표를 받았을 때 불평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과 나라를 약속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별을 보라고 밖에서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의 남은 생애에서 텐트에 나와 별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은 별처럼 빛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어려운 곳에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 사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실일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공장, 상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가끔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의 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없었다면, 여러분이 없었다면 훨씬 더 어두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 기름으로 가득 찬 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별처럼 빛나기 때문입니다.